마태복음 57번 메시지 하늘에 속한 왕께서 점검받으심 첫 번째 땅에서의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 21장에 있는 사건은 땅에서의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그분은 철저히 검사받기 위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여 내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전에 검사받으심 우리가 본바와 같이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이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21장 23절부터 22장 46절에서 주님은 점검받고 검사받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유월절 양은 만 나흘 동안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에서 4일은 또한 6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의 잠깐을 하루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엿새 후에 올라가셨다고 말을 하지만 누가는 그분이 8일 만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그리스도는 엿새 동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양은 하나의 예표이며 그분이 참된 유월절 양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 그분의 권위의 근원에 대해 질문함. 첫 번째로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대표하고 장로들은 백성의 권력을 대표합니다. 이들 두 권력이 그리스도를 점검하기 위해 함께 왔으며 그분은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검을 받으려고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께 어디서 그 권세를 받았으며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주 예수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에 대해 물으심 24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면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담대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무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거짓말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주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거짓이었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은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힐난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른다고 대답하여 거짓말하는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이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질문을 무효로 함.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미 알면서도 그분께 물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른다고 말하여 주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롭게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셨으며 그들의 질문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 예수님은 첫 번째 점검을 통과하셨으며 그분께 아무 결점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주 예수님은 이처럼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처리하신 후에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맏아들에게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후에는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둘째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한 뒤에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주 예수께서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11절부터 32절에서 주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맏아들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하셨으나 여기에서 주님은 그 순서를 반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장자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장자였으나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장자권이 교회에게로 돌아갔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장자권의 전환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장자권은 이스라엘로부터 취하여져서 다른 사람들, 즉 구원받은 죄인들과 세리들로 구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스라엘로부터 교회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들이다. 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나 실제로는 불순종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이 전파하는 침례를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한의 의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이것은 장자권이 이스라엘에게서 취해져서 교회를 구성한 구원받고 회개하여 사함받은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은 의의 도를 말합니다. 왕국에 관한 책인 마태복음은 의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왕국 생활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엄격한 의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의에 돌아왔으며 주 예수는 그와 같은 의를 완성하기 위해 자원하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줌. 33절부터 46절까지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왕국의 전환에 관한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거기 짚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집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이며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집주인이 과실들을 받으려고 그의 종들을 거듭거듭 보냈으나 그 농부들은 그들을 매질하여 죽임. 그 집주인이 그 과실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그 농부들은 종들을 매질하여 죽였습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35절에 언급된 매질과 죽이는 것과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를 포도원에서 내어쫓고 죽임. 후에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권리를 시기했으며 자기들의 거짓된 지위를 고수하려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집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줌. 40절과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1절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다른 농부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유대 건축자들에게 배척받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42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배척한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에서의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이시며 건축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건축에 관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건축자들의 배척한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초돌이며 머리돌일 뿐 아니라 모퉁이 돌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교회가 받음.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산출하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미 거기에 있었던 반면 천국은 단지 그들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나라, 즉 교회에게 주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고 깨어져 조각이 됨. 4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것은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져 깨어져 조각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들 위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건축돌이신 그리스도. 4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질 열국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이 의지하는 기초돌이시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은 걸림돌이시며 열국에게 그분은 깨뜨리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왕국을 빼앗기고 교회가 받으리라는 것을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까지도 언급하셨습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 분명합니다. 비록 당신이 여러 해 동안 기독교 안에 있어 왔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시며 당신의 생명이라는 것까지 들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건축돌이라는 것은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분은 건축자들에게 배척받은 돌이십니다.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돌이라는 것을 듣고 경악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관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었음을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결국 그분 자신을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로 언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로 언급했습니다. 곧이어 12절에서 그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4장 12절을 사용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돌이시라고는 거의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돌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다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구원자는 구원에 관계되며 돌은 건축에 관계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합당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포도원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도는 건축을 갖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 포도원이었으나 지금 교회는 단지 포도원만이 아닌 건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산출하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자라는 것은 다 건축을 위합니다. 비록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날에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진리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돌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자 어린 양 돌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승리를 위한 사자이시며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이시며 건축을 위한 돌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문제는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진하지 못하므로 건축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이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42절에서 주님은 구원자 아닌 돌을 건축자들이 배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배척받은 돌은 부활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는 사도행전 4장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시키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한 건축으로 함께 모여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건축을 떠받치는 돌이실 뿐 아니라 주요 두 벽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4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건축돌이실 뿐 아니라 걸림돌이심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 돌이에 떨어지면 깨어져 조각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배척해온 유대인들은 이 돌이에 떨어져 깨어져 조각났습니다. 44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 돌이 어떤 사람들 위에 떨어져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쳐서 흩으시는 돌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하늘에서 거대한 우상에게로 떨어지는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거대한 우상은 바벨론으로부터 재건된 로마 제국의 열나라로 이어지는 세상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겨같이 부서진 모든 나라들을 흩으실 부서뜨리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은 거대한 산, 즉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돌이십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건축하는 돌이시며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며 이방인들에게는 부수는 돌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건축돌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분을 배척한다면 그리하여 그분께 걸려 넘어진다면 당신은 그분을 걸림돌로 체험하여 깨뜨려져 조각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다툰다면 당신은 어느 날 그분을 부서뜨리는 돌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쳐서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인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건축돌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우리는 믿는 이들이고 그리스도는 건축돌이지만 우리에게는 건축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몇 참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분을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길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분에 대해 머리를 흔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분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건축되는 대신 그들은 그분에 의해 걸렸습니다. 더욱이 몇몇 참된 믿는 이들도 주님께 얻어맞아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함께 건축되는 참된 믿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 같은 건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주교를 살펴본다면 건축 대신 질색할 것들과 가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파 안에서도 건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기독교는 걸려 넘어짐과 깨어짐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종파 안에서 주께로 인도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로 인도된 후에 그들은 손상되었습니다. 건축되는 대신 그들은 걸려 넘어지거나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여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의 건축이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 4명 중에 오직 마태 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돌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온전합니다. 세 방면으로 제시된 돌이신 그리스도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건축돌이시며 걸림돌이시며 부수는 돌이십니다. 세 방면은 다 왕국에 관한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왕국의 생명 맥박입니다. 이것은 맥박이 정지할 때 몸이 죽는 것 같이 왕국은 완전히 교회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는 완전히 건축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건축이 없다면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단지 함께 모이거나 약간의 교통만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도시에 있든지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돌로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짊어지는 기초돌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건축됩니다. 이와 같은 건축을 떠나서 교회는 헛된 것이며 교회 없는 왕국은 생활이 없습니다. 교회는 왕국 생활이며 교회의 실제는 건축입니다. 그리스도를 건축돌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분은 건축하는 요소이며 건축하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승리를 위한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십니다. 속생명 무리들은 승리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건축하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승리하는 생명이실 뿐 아니라 건축하는 생명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단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것만을 체험했다면 당신의 체험은 아직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건축하는 생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합니다. 당신은 승리하지만 여전히 건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제를 갖게 될 것이며 그 교회는 왕국의 생명 맥박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왕국이 실제로 여기 있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왕국의 실제성은 교회이며 교회의 실제는 왕국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왕국은 교회에 달려있고 교회는 건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돌로 체험해 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께서 조만간에 건축에 대해 더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건축은 세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한편으로는 창조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는 건축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늘에 속한 왕을 잡으려 함. 이 같은 놀라운 계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하늘에 속한 왕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건축자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돌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척했음을 가리킵니다.